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로 성탄 때 묵상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복음을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우리 삶과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걷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의 그늘을 걷어버리고 기쁨과 희망, 환희와 행복으로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빛으로 가득하도록, 환희와 열정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고 다시 어둡고 칙칙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에 메었던 멍에와 굴레를 짊어지고 괴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의 나,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걱정, 근심, 상처, 괴로움, 두려움, 우울함. 그로 인해 우리는 지치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움츠려들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라자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곳에서 나오너라. 그 무겁고 어두운 표정을 걷어버리고 환희와 기쁨 속으로 나오너라. 광명의 세상으로 다시 나오너라. 너의 삶을 축제로 경축하고 거행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친히 너의 삶에 빛을 밝혀주시고 너의 삶을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길들여져 왔고 지쳤고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멈추어 있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겁을 줍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단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열 걸음, 백 걸음이 되어 우리를 희망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활활 피워주실 것입니다.
1분 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제1한 넓은 의미로 구약시대부터 재관들이 특별히 입었던 복장으로 경신례를 행할 때 사제가 입는 일체의 의복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의를 착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떠나 제사의 위대함과 존경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성제를 드리기 때문에 신성한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제의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의 양옆이 터져 있는 것은 작은 집이라는 뜻으로 애덕을 표시하며 제의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대에 올라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이며 앞에 것은 사제 자신의 것이고 뒤에 것은 남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작가의 책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에서 한 접시의 가을이 익어간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산책길에는 어느새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다. 폭우와 태풍 속에서도 튼실한 열매를 맺었으니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시 가을날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온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나를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지촉하시고 지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무게 하소서. 포도밭에는 검붉은 포도알들이, 밤나무에는 푸른 밤송이들이, 사과나무에는 빨간 사과들이 저마다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비바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용사들 같다. 그 귀환을 축하하듯 풀벌레 소리가 수풀에 가득하다. 그런데 채 여물기도 전에 땅에 떨어진 열매들도 있다. 흙 묻은 채 뒹구는 작은 열매들이 안타까워 몇 개는 주워서 돌아온다. 때이르게 떨어진 열매들을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얼굴이 떠오른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잎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한결같지 않은 일이다. 예상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니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는 주워온 풋사과와 시든 밤송이 몇 개를 접시에 담아두었다. 그 둘레에는 슬픔의 화환을 걸어주듯 마른 나뭇가지를 감싸주었다. 한 접시의 가을. 그렇게 담아놓고 며칠 들여다보니 열매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후에도 조금씩 익어간다. 누구는 썩어간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시들매 과정 역시 익어가는 것이라 여기고 싶다. 나무에 매달려서든 땅에 떨어져서든 누구에게 거두어지든 내던져지든 한 번 태어나 꽃 피운 것들은 제 몸만큼 살다가 간다. 설령 오랫동안 살지 못했어도 기억 속에서 내내 익어가는 것들도 있다.
드리플레 작곡의 레퀴엠, 위령 미사곡에 있는 곡인데 드리플레의 이 위령 미사곡 중에서도 사랑받는 곡이죠. 자비하신 예수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비의 예수라는 곡을 메초 소프라노 펠리치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이플레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B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메조소프라노 필리치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모차르트 작곡의 미사곡, 다장조 미사곡, 케일 작품으로 427번 중에 있는 한 부분이죠. 신앙 고백 중에 있는 곡인데요. Et incarnatus est,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셨도다 라는 부분,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평화와 대화, 포용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영국 성공회 최초의 여성 캔터베리 대주교와 만나 교회 간의 협력과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열을 넘어서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사형제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각 나라마다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려는 교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롭게 서품을 받은 사제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사제직이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하느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보다 복음의 정신을 우선하며 기도와 성사를 통해 사제직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교황은 새 사제들에게 언제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목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교황의 메시지는 평화와 인간 존엄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계에서는 정부의 세수 확보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야당인 노동당이 과거 집권 당시 시행했거나 제안했던 일부 정책들이 사실상 숨겨진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을 오도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국민당은 노동당의 정책들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측은 해당 조치들이 공공서비스 유지와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었다고 반박하며 국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비판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한편 차기 예산안 편성에서 세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쟁은 뉴질랜드의 향후 조세 정책 방향과 공공지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양당 간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자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환총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핵심 비결은 단순히 낮은 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출 구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상환주기를 매달 한 번에서 주 단위나 격주 단위로 변경하면 연간 상환 횟수가 늘어나 원금이 더 빨리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금리가 낮아졌을 때도 상환액을 줄이지 않고 기존 금액을 유지하면 그 차액만큼 원금이 조기에 상환되어 전체 이자 비용을 수만 달러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잔액만큼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오프셋 계좌를 활용해 여유 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원금 상환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30년 만기 대출은 20년 이하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은행에 지불하는 총 이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대출의 복리 마법을 역으로 이용해 원금을 최대한 빨리 깎아 나가는 능동적인 상환 자세가 자산 형성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뉴질랜드 증권거래소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 변동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수 선물 상품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선물 지수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을 포함하는 S&P NZX 2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투자하거나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상세히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습니다. NZX 측은 이번 상품 출시가 뉴질랜드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유동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역시 시장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표준에 발맞춰 뉴질랜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가 대형 트럭의 도로주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 내 일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도로 파손과 유지 보수 비용을 언급하며 무거운 화물은 도로가 아닌 철도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화물차의 중량 및 크기 제한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피터스 부총리는 이미 뉴질랜드의 도로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트럭의 무게를 더 늘리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의 도로 수리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철도망 확충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립정부 내에서도 물류 및 교통정책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주간 내각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뉴질랜드의 에너지 안보, 특히 디젤 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연료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럭슨 총리는 정부는 필수 서비스와 경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디젤 비축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스텐 포인트 정유소 폐쇄 이후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략적 비축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연료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급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중단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이 필리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발리카탄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번 참여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그리고 해상보안작전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배양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참여가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다국적 훈련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보건시스템 내 산모 신생아 의료서비스에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압박이 영아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스터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신생아가 사망했으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과중한 업무와 지원 부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 문화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 중심의 문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올겨울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 기후 모델들이 엘니뇨 발생에 대해 명확한 공통된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엘니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가 형성될 경우 뉴질랜드의 겨울 날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섬 서부 등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비가 증가하는 반면 북섬 북부와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남서풍 또는 남풍 계열 바람이 더 자주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단순한 기온 변화뿐 아니라 강수량, 바람 패턴, 가뭄 위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 이후 봄으로 넘어가면서 비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토양 건조와 가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남동풍이 점차 불어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는 남몰래 많은 것들을 꿈꾸죠. 이 아이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를 남들과 다른 밝은 미래가 있기를.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꿈꿔온 것들의 대부분이 좌절되고 나면 부모는 그제야 아이가 평범하기를 꿈꿉니다. 남들처럼 성실히 일하며 살기를,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가정을 꾸려가기를 바라는 건데요. 평범하게 사는 게 보기엔 흔해 보여도 그러기까지 많은 좌절과 조바심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자신이 평범하다는 걸 깨닫고 안도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 체험 이 시간은 롯데 칠성 음료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숙취 깰 준비 되셨어요? 청정제주 숙취 비법이 탄산을 만났다. 술 깨스과 숙취엔 깨스감.
김성훈 신부님 앨범에 실려있는 곡으로 나무와 숲의 노래였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공모한 제4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의정부교구 법원리본당 최은순 아네스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를 간호해온 지난 2년의 세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짚어봅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도 2년 만이네요. 다시는 아저씨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말이에요.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그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편지에다 직접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키다리 아저씨에게 나와 아저씨의 관계를 소개해야겠죠? 지금쯤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 몹시 궁금하실 테니까요. 누구이기에 나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나 하고 말이에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나의 친오빠입니다. 아저씨는 일곱 남매 중 셋째, 나는 여섯째. 나에게 아저씨는 단지 오빠가 아니라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인생의 위대한 선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사제죠. 그런데 내가 왜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냐고요?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난 후부터였어요. 고아인 소녀 주디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이 꿈꾸던 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성장소설이죠. 주디는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서 마침내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게 돼요. 주디는 꼭 나갔고 주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키다리 아저씨가 꼭 아저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나의 친오빠이면서 은인인 거예요. 아저씨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나를 중학교에 보내줬잖아요. 그 시절 우리 집은 몹시 가난했으니까 그때 아저씨가 입학금을 대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초등학교를 끝으로 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공부를 한 덕분에 작가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동화 작가가 되었죠. 중학교를 다녔던 3년이 지금의 인생을 만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답니다. 피내하는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사제가 된 후로 몹시 바빠졌어요. 특히 병원의 특수사목 소임을 맡고 나서부터요. 나는 그때 아저씨로부터
병원 일이란 산처럼 크단다
라는 말을 듣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이 아저씨를 무척 보고 싶어 했지만 한번 만나기도 좀처럼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20여 년 만에 병원 사목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젠 아저씨를 실컷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필리핀에 파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아쉬움이란. 그렇게 아저씨는 필리핀에서 제일 가난한 곳, 굶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떠났죠. 나는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얼굴 보기가 아득한 사람이라고. 멀찍이서 기도로만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다가 문득 낯선 타국에 있는 아저씨가 무척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딴 섬, 등대, 저녁 노을, 깊은 밤 달빛, 깊은 산 속에 한 송이 꽃처럼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라고요. 아저씨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치료해주고 난 그게 아주 기쁘고 행복해.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 거야.
아,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저씨의 삶을 염려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 대신 아저씨와 아저씨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죠. 나는 아저씨가 그리울 때마다 기도 속으로 만나곤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고 평온해진답니다. 생각해보니 나에게 기도의 맛을 가르쳐준 사람도 아저씨였네요.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곧 평화야.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오래 기도했더니 기도의 단맛을 느끼게 되었어요. 쌀밥을 오래 씹으면 아주 단맛이 나는 것처럼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친해진 김에 나는 예수님께 으름장을 놨어요. 이제부턴 예수님만 믿고 아저씨 걱정일랑 절대 안 하겠다고요. 무서운 태풍이 수시로 마을을 휩쓸어 놓은 곳,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 뉴스를 통해 필리핀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아저씨에게는 걱정할 일이 생기질 않았죠. 역시 예수님이라는 백이 있어 든든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잠깐 한눈을 파신 건지 졸고 계셨던 건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저씨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란 병에 걸리고도 몰랐다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아저씨를 아프게 만들다니요. 나는 다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이 밉고 깊은 원망이 들었어요. 모든 기도가 멈춰버렸죠. 수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아세요? 결국 아저씨는 폐혈증으로 위독해져 비행기에 실려왔어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이야기했죠.
중환자실, 무균실까지 가게 된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병원에 누워있던 아저씨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 터진 입술엔 핏물이 말라붙고 핏기는 하나도 없는 얼굴로 고열이 가라앉질 않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났어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무섭고 떨렸어요. 의료진이 아저씨를 중환자실 무균실로 황급히 데려갈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동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따라갔어요. 아저씨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는데 어찌할 새도 없이 무균실 문이 순식간에 열리고 순식간에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저씨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오직 그분만 아실 거야.
중환자실 목윤실 문이 닫히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신이 혼미한 중에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저씨가 사제가 되기까지, 또 사제가 된 후에도 아저씨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세 사람이요.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질 때까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제의 길이라며 항상 기도를 하셨던 할머니. 묵주알이 달아서 쌀알만큼 작아지도록 기도하신 아버지. 새벽에 눈을 뜨면서 밤늦게까지 하루가 부족하도록 기도를 하신 엄마.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거라던 이웃들의 말도 생각나고요. 그러자 문득 겁이 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원망하는 내 마음이 혹시라도 그 공등기도를 무너뜨릴까 봐요. 세 사람이 아저씨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말이에요. 그 기도가 무너지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야속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대신 더욱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억지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변하다니요. 며칠 후 중환자실을 드나들며 아저씨를 살피던 수녀님이 우리 형제들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목윤실에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저씨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를 만나고 나오던 어느 신부님이 이젠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저씨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별의 때가 왔구나. 이제 보면 다시는 아저씨를 볼 수 없겠구나. 아저씨를 만날 차례가 되었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울음을 꼭 삼키고 아저씨가 누워있는 목윤실로 들어갔어요. 나를 알아보는 건지 아저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토록 고대하던 아저씨와의 만남은 말이 없는 침묵 상태로 손을 잠깐 잡아본 게 전부였어요. 더 머물 수도, 더 오래 붙잡을 수도 없었던 짧은 순간이 정말 아쉬웠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날마다 매달렸어요. 하루만 더, 제발 하루만 더 아저씨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대로 아저씨는 정말 하루를 더 살아냈지요. 날이 밝으면 나는 또다시 하루만 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저씨는 기적처럼 3일, 4일, 일주일이나 더 견뎌주었어요. 아니,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였어요. 며칠 사이 폐렴균의 원인이 밝혀지고 고열이 내리면서 목윤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저씨와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기적이었어요.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저씨를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늘에 닿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감동해서 예수님 정말 멋지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더 많이 더 정성을 쏟아 기도를 바쳤지요. 그때 나는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이뤘어요. 병실에서 아저씨를 보살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다리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를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은 예전에 병원 사목을 그만두셨을 때 생각했었어요. 어디로 가시든 사제관으로 출근해서 아저씨를 돕겠다고요. 맛있는 밥을 하고 청소와 빨래도 도맡겠다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필리핀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바람에 기회가 사라졌지만요. 바라던 소원을 이룬 나는 기다리 아저씨와 병실에서 매일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얘기도 나눴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털고 일어날 것 같았죠.
주님께 감사.
그런데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청원기도에서 이제 감사기도로 바꾸어드리고 있었는데 왜 또 갑자기 형제들을 모이라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뒤론 모든 게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형제들 모두 유전자 검사 완전 일치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음. 골수 공여자 28만 명 중에도 완전 일치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음. 고민 끝에 반일치자로 나온 막내 오빠의 골수를 이식하기로 결정. 나는 아저씨의 생명이 걸려있는 골수이식 수술의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조급증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절차대로 차근차근 하는 것, 그 또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믿고 싶어졌죠. 기다리 아저씨, 골수이식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다 기억나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묵윤실에서 아저씨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절망과 희망을 넘나드는 단련을 통해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그 어려운 골수이식을 하고 다시 묵윤실로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또다시 하루만 더 하며 기도를 입에 달고 있었어요. 오직 기도뿐, 다른 일과 생각을 모두 멈췄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뜨거운 마음이, 골수를 준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아저씨의 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때가 저에게는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제일 많이 부르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시간이었어요. 아저씨는 묵윤실에서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주를 끓이고 제병을 구워서 미사를 드렸죠. 혹시라도 세균에 노출되면 골수를 이식한 게 수포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해야 했어요. 아저씨가 그 시간을 얼마나 충만하게 지냈는지 나는 알아요. 발을 동동 굴렀던 나와는 다르게 아저씨는 예수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평화로웠죠. 40일 만에 묵윤실을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은총으로 받았다.
그 순간 참사제의 모습을 본 나는 콧속이 맵고 뭉클했어요. 새해 1월 10일이면 아저씨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실려온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나온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짚어보고 있으니 자꾸만 울컥울컥합니다. 아저씨가 있는 이곳 창밖으로 산과 산이 포개진 풍경이 보이고, 노을질 무렵이면 하늘길을 따라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을 볼 수 있죠. 아저씨 성품만큼이나 고요한 곳이에요. 아저씨가 퇴원해서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나도 아저씨를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간호하면서 기다리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결심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주변 일을 정리했죠.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있던 학교 강의 일을 내려놓았고 원고 작업도 뒤로 미뤘죠. 파주집 살림은 둘째 딸이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을 살펴주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큰딸과 남편은 이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제가 이곳에 상주하며 아저씨를 간호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간호하는 게 참 생각보다 힘듭디다.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물과 음식에 균이 없어야 하니 손톱이 자라기 무섭게 바짝 깎았고 하루에 몇 번씩 식기를 소독했어요. 시시때때로 손을 씻느라 손은 쩍쩍 갈라졌고 집안에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도 해로울까봐 청소는 또 얼마나 해댔는지.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제한 음식이 더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서 간병 교육 때 받은 책자를 달달 외우다시피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참 힘들었네요. 심지어 가족도 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죠. 골수이식 환자에겐 외부의 먼지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아저씨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 디젤 확보를 위해 에너지 기업 제트에너지와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에서 세 번째로 석유 생산량이 많은 아랍에미리트가 오는 1일부터 OPEC를 탈퇴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평화와 대화, 포용,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영국 성공회 최초의 여성 캔터베리 대주교와 만나 교회 간의 협력과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열을 넘어서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사형제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각 나라마다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교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롭게 서품을 받은 사제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사제직이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하느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보다 복음의 정신을 우선하며 기도와 성사를 통해 사제직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교황은 새 사제들에게 언제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목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교황의 메시지는 평화와 인간 존엄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 디젤 확보를 위해 에너지 기업 제트에너지와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를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9천만 리터의 디젤을 추가 확보하게 되며 이는 현재 약 21일 수준인 국내 디젤 비축량의 약 9일분을 더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니콜라 윌리스 그리고 셰인 존슨이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디젤은 뉴스랜드 마스덴 포인트에 공급되며 조달과 소유 관리는 제트에너지가 맡고 시장에 방출할 시점과 방식은 정부가 통제하게 됩니다. 윌리스 장관은 디젤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계약은 최소 올해 12월까지 공급을 보장하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구매 시점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경우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었다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의 복잡한 관세체계와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즉각적인 시장 개방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주력 수출품인 유제품과 육류에 대해 인도가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의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관세 철폐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교육, 기술 협력, 서비스 분야에서 먼저 접점을 넓혀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시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점진적인 경제 영토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 판매자들이 희망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매도인들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에 직면해 초기 호가 대비 상당한 금액을 조정하여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등록 가격보다 10%에서 15% 이상 낮은 가격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급매물이 아니더라도 가격 협상이 구매자 쪽으로 크게 기울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매자들이 과거의 고점 가격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장 가치를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치솟는 금리 시대에 가계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단순히 낮은 금리를 찾는 것 이상으로 대출 구조를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오프셋 계좌 활용입니다. 예금 잔액만큼 대출 원금에서 제외하여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나 격주 단위로 변경하면서 원금 상환 속도가 빨라져 전체 이자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는 일시불 추가 상환 기능을 활용해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작은 차이가 20에서 30년의 대출 기간 동안에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재무 상태에 맞는 상환 계획 점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뉴질랜드 노동당이 정부 수입 확보 방안과 관련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당은 노동당이 수입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영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국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은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며 국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정책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며 대다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재정 확보 방식과 세금 부담을 둘러싼 양당 간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강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연료 안보 강화를 위해 디젤 비축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약 9천만 리터의 디젤을 추가 확보해 뉴질랜드 기준 약 9일치 공급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료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저장되며 필요할 경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입니다. 총리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연료 공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운송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 속에서 연료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가 대형 트럭의 도주 주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 내 일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도로 파손과 유지 보수 비용을 언급하며 무거운 화물은 도로가 아닌 철도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화물차의 중량 및 크기 제한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피터스 부총리는 이미 뉴질랜드의 도로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트럭의 무게를 더 늘리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의 도로 수리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철도망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립정부 내에서도 물류 및 교통정책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질랜드군이 필리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발리카탄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번 참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그리고 해상보안작전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배양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참여가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다국적 훈련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NZX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 변동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수 선물 상품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선물 지수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을 포함하는 S&P NZX 2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투자하거나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상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습니다. NZX 측은 이번 상품 출시가 뉴질랜드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유동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역시 시장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표준에 발맞추어 뉴질랜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 내 산모 신생아 의료 서비스에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압박이 영아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스타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화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신생아가 사망했으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과중한 업무와 지원 부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 문화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 중심의 문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올겨울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지 기후 모델들이 엘니뇨 발생에 대해 명확한 공통된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엘니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가 형성될 경우 뉴질랜드의 겨울 날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섬 서부 등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비가 증가하는 반면 북섬 북부와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남서풍 또는 남풍 계열 바람이 더 자주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소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단순한 기온 변화뿐만 아니라 강수량, 바람 패턴, 가뭄 위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 이후 봄으로 넘어가면서 비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토양 건조와 가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호주 정유소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디젤 부족 사태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현재 뉴질랜드 내 디젤 재고는 충분한 상태이나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운송, 농업, 응급서비스 등 국가기관 산업이 디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연료 수입 업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최소 비축량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가스 전력 및 공급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뉴질랜드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과도기적 자원관리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물류비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어제 주요 산유국가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함된 OPEC 플러스도 역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내적으로 장기 경제 전략 등과 대외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발표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포함된 걸프협력회의 국가 정상급 회의가 열렸지만 탈퇴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OPEC 회원국 중 석유 생산량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랜 오일 동맹 체제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회원국의 산유량을 제한해 석유 가격을 떠받쳐왔던 OPEC의 핵심 운영 체제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마즈 루에이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제 OPEC의 석유 생산량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석유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OPEC 탈퇴가 곧 곧바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 증상 경쟁으로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비용 절감과 함께 평화 유지 임무 축소와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을 경제 등 구체적인 변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개발 관련 미 독립 언론인 데벡스는 최근 미국이 회람한 비공개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유엔에 2026년 말까지 9가지 즉각적 개혁 이행을 요구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최근 행정 예산 15%를 삭감하고 최대 3,000개의 직책을 감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담금 전액 납부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조치에는 유엔 인사, 복지 제도 개편, 평화 유지 임무 감축, 중국 영향력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재량기금 등을 통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평화개발신탁기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개발신탁기금은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스테판 디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 유엔 본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분담금 납부는 모든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라며 사무총장은 현재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투자 전략과 관세, 환율, 지식재산권 대응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대미 투자 전략 설명회에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참여해 미국 진출 시 필요한 법률과 세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 지원 정책과 지역별 산업 환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세와 환율 대응 설명회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와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대응 전략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회는 창원, 인천, 춘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중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7원 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5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8원 3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남동풍이 점차 불어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JM필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아의 게시판입니다. 엔젯 뮤직 먼스 온 퀸즈 워프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즈 워프 안내입니다. 퀸즈 워프에서 뉴질랜드의 음악의 달을 기념하세요.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점심시간을 위한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퀸스워프 컨테이너 빌리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DJ 그란티스와 TDK의 음악에 맞춰 목요일 저녁을 신나게 보내거나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공연에서 힙합부터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즐겨보세요. 무료 입장입니다. 5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퀸스워프에서 있습니다. 무료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15년 이상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수잔 피가 진행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6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오랑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글렌 이든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고 재미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5월 7일,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글렌 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